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예수를 믿고 축복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고 얻는 복이 분명히 있죠. 그것이 어떤 복인지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고 소명을 다하고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한 역사적인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밝힐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은 옳다 하는 삶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1960년대에 활동했던 KKK단이라고 하는 그 민족 차별주의의 그 그룹이죠. 그것의 그 KKK단의 마왕이었던 샘 바워즈라는 사람입니다. 60년대 초에 미시시피에 흑인들의 인권 운동이 이제 크게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막 이제 크게 활동을 이제 원하고 인권을 주장하니까 이에 자극을 받은 이제 차별하는 KKK단의 그 단의 사람들이 이제 병력을 소집하고 이 그룹은 원래 이제 해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산발적으로 살아서 이제 이때 이런 것이 자극이 되어서 다시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병력을 소집해서 민권 운동에 이제 반격을 가하고자 했던 것이죠. 장총, 엽총, 권총, 그리고 또 기마병, 또 경비행기 이런 것까지 다 동원을 해서 호의를 받으면서까지 KKK 단원들은 자기들의 그 인권 운동에 대항하는 그 활동을 앞두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샘 바워즈가 읽는 기도문이 이러했습니다. 아, 우리의 천상의 안내자가 되신 하나님, 유한한 피조물이요 그대에게 의존된 피조물인 우리는 그대를 우리를 다스리는 주로 고백하나이다. KKK 단원인 우리가 언제나 그대와 위대한 우리나라를 위해 미국이죠. 미국을 위해 굳게 설 수 있도록 확신과 용기를 갖게 하소서. 우리가 향기로운 형제애를 나누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한 동지애를 우리 안에 심어주소서. 당신의 무한한 영과 그 속에 있는 미덕에 힘입어 우리가 은밀히 맹세한 의로운 서약을 늘 지키게 하소서. 모든 일에서 그대를 영화롭게 하려 여기에 모인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미시시피를 침략한 니그로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하라는 공식 의정서를 발표하고 민권 운동가들을 상대로 해서 성전을 성포했습니다. 이 홀리워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세 달도 채 안 되어서 민권 운동가 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형하였습니다. 불타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인종차별적 그 죽음의 군대 발족식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그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그 주장하는 그 사실이 벌써 50년이 지난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참 이렇게 충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KK는 자기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늘 예수께 힘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 우리가 가관인 것은 그들의 대장이었던 그 샘 바워즈라는 사람은 모든 주권을 지니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고 또 만물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믿었던 신학자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자와 KKK 추종자들은 잘못된 예수의 이미지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고 얻은 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신앙의 불명료성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큰 오류를 범한 것이죠. 줄여서 말하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 믿고 얻는 복이란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얻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얻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면서도 또 다른 풍성한 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초가 되는 복,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 하나됨의 복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또 그 하나됨의 기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닿고 그리고 그것을 또 끌어들여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많은 복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이 하나됨의 기초에 서지 않으면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복은 누구에게든지 허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좋은 말, 그냥 그렇게 살면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정도의 추상적인 복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샘 바울스가 자신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엄연한 사실은 사랑으로 연결되는 하나됨을 잃어버렸고 사람을 죽이고 또 원수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성경에 원수 노릇을 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면 복을 잃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율법은 초등교사다라는 말은 제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율법의 특징과 또 한계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26절 이하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얻는 복에 대해서 26절 이하를 보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이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세례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는 또한 성숙한 신앙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옷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져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신앙의 길로 들어와서 더욱더 풍요로운 그런 인격과 그리고 또 삶에 그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들어오게 되어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약속의 성취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하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출발하고 성숙한 삶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 언약의 성취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했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얻는 복, 29절의 표현으로 인하면 유업이죠, 유업. 근데 유업이란 말을 굉장히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이 되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시는 말인 것 같아서 이제는 제가 복, 그러면 유업, 그 다음에 뭐 축복,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몫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라고도 하는 그 같은 맥락에 있는 그 말을 그냥 자연 자유스럽게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얻는 복이라는 것은 그 유업이라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추구하는 소원이 성취가 되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또 얻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나눠주면서 사는 삶 이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나눠주고 하는 삶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러한 복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복의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냥 제가 쉽게 명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선하고 아름답고 그 진리에 세워져 있는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유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의 그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그 성품에 입각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유업을 내리시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품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익히고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업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는 자, 유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주제 아래에서 앞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몇 시간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되는 그런 한 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말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었는데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믿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믿음 이렇게 한번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그것도 한 우리가 예를 들 수밖에 없겠죠. 한 신뢰를 끌어들여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죠? 이 사람은 현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현세적인 차원의 삶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차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현세적인 차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모든 차원 그리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 또 요즘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불러서 하나로 보는 그죠? 하나로 보는 그 글로벌 차원 모든 것들이 다 현세적인 차원입니다. 이 현세적인 차원에 믿음의 차원을 이 현세적인 차원을 믿음의 차원으로 살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이죠. 현세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담긴 영적인 세계를 그려가면서 실현해가면서 사는 차원을 바로 믿음의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차원으로 삶을 산다, 믿음으로 삶을 산다라는 말은 그 핵심에 있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아, 그것이로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하는 바로 그것을 믿음의 차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선과 그리고 어떤 실현을 이루어낸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차원이 아니면 믿음의 차원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인간은 항상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허구라는 그런 의식이 나를 치고 들어오면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자인가 라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신세계가 빼앗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그 의식구조가 자꾸 흐트러지고 산만해지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쇄해서 우리는 원점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의미와 가치에 있어서 원점의 가치밖에는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삶은 이러합니다. 믿음의 삶에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분명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정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삶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인생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는 삶을 살려고 그런 믿음의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정도나 아니면 또 믿음의 색깔에 따라서 뭐 잘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서게 될 때는 분명하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율법의 차원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살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자유라는 갈라디아서 강해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긴데 이게 내용이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험을 떠난 사막과 같은 삶에서 화살표를 그려놓은 것을 찾을 수 있었을까? 자, 화살표라는 것은 율법을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규율서를 갖고 있었을까? 그는 그가 있었던 우르와 또 그가 당도했던 가나안 땅 사이에 이제 여행을 할 때 최고급 호텔과 오아시스 휴양지를 알려주는 상세 지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며 하나님의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가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중요한 경력을 위해 사려 깊게 정리한 목표가 담긴 20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예정보다 지연되었고 방해도 있었고 우회하기도 했고 실패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르게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삶에는 의심과 죄와 절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해냈다. 그는 따랐고 고백했고 기도했고 믿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셨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 규율서를 읽거나 기도를 따라가거나 직업 발달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화살표를 따름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할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패를 미리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애쓰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삶에는 너무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장치들을 완벽하게 구비해 놔야 되고 무엇보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의 내면을 너무나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신경을 곤두서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이 예민해진 사람이 아,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은 분열증이죠.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극도로 예민해진 신경을 가지고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보면 여러 가지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 아닙니까? 뭐 그것이 방법이 어떻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꽃다운 10대의 중후반 나이에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의욕이 가장 충천해야 할 시기에 입시에 대해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대학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압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잘 겪어 넘어간 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좀 감추고 살수 있지만 이곳에 실패한 사람들은 평생을 여기에 시달리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나쁜 시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0대 중후반 나이에 받아야 할 도전들을 다 받지를 못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마음 놓고 활기를 펴놓고 환상과 꿈을 펼쳐보지를 못해요. 오로지 대학 입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누려야 할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잃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학 입시에 성공하면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을 보상받는 듯이 그렇게 아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속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 다인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실패하면 부모가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자유를 너무나 많이 앗아가는 것이죠. 이 자유를 빼앗김으로써 부차적으로 생기는 그런 우리의 성품과 그리고 우리의 기질 그리고 또 우리의 방식들은요.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쉽게 열어놓지도 못하고 참다운 친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애써서 노력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회의에 또한 빠져들게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산다라는 것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소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실패해도 괜찮다. 이런 안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단계마다 첫 걸음을 내디딜 때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단계마다 이제 첫 걸음을 떼면서 또 이제 그쪽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하죠. 오늘도 우리가 환송하면서 격려의 기도를 우리가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수십 명의 교우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이번 주만 해도 벌써 11명의 우리 교회 식구들이 떠났습니다. 세 가정 합이 11명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떠나는 순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하여야겠다라는 계획 아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율표와 같은 것들이 친밀하게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확고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을 때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고 실패와 절망이 따라올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소원을 내 인생에 그려보겠다라는, 그것이 내 인생에 참으로 가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의 차원을 갈구하는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자기 삶에 이루시는 것을 보고, 또 지난주일에 보셨던 것과 같이 모리아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당했을 때 부활과 영생에 관한 실체가 그려지도록, 자기 삶에 부활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딱 그려지도록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차원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김성중 목사님이랑도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오후 시간에 나눴는데, 자,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을 했죠. 자, 그럼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영생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 영생을 믿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리기 전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라는 것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렸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을 풍요롭게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심으로써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삭을 통해서 나의 자손들이 많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라고 했죠.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삭 대신에 숫양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는 대신에 숫양을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제단 위에서, 죽음의 제단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섰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바랬고 또는 보이지 않았던 부활의 영생의 믿음의 실제가 바로 자기 아들 앞에서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는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나의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들 이삭이 살아서 제단 위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부활한 이삭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실상이고 증거이죠. 한 30% 정도밖에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러면 두 번째 걸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동체적인 믿음입니다. 공동체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생명 공동체, 그 수많은 자손들로 구성된 생명 공동체를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바랬습니까? 바랬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으니까 바랬죠. 자,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하기도 하고 이삭을 통하기도 했던 그 많은 민족들이 지금 엄연히 실제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건 이삭의 자손이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도무지 싸워서는 안 될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양쪽 다. 그런데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랬고 또 그러나 볼 수는 없었던 바로 그런 실제이죠.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런 말의 정말 실질적인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 중에서 그 중에서 그리스도가 도래할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으나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자기는 그것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었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고 바랬던 그 실상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보았죠. 우리는 알고 있죠.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성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그 거대한 자손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자손으로서 거기에 또 합류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자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도래했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업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단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는 다 이제 뭐 믿고 말고 없습니다. 그냥 그건 아는 사실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의 성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길로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영적인 자손들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업의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의 세계로 나갈 때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의 열쇠를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영적인 자손이라는 이 공동체와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선물의 꾸러미를 풀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됨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켜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것이 되어갈 때 우리가 유업의 길을 열고 그리고 함께 그 복을 향유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하나됨에는 가장 기본적인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KKK단에서처럼 인종차별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도무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차별 없는 하나됨.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아이 나는 좀 달라 하는 의식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됨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뼈저린 죄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됨은 유업으로 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더욱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의 마음에는 이방인 출신들을 은근히 깔보는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들과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도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 의식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이러한 차별에 대한 의식을 예수 믿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식이 들어오는 영아기를 지나면서 의식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마음과 뼛속 깊이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죄인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바로 이것에 얽매여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좀 달라.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아, 좀 수준이 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통 자신의 삶의 해답은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난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 사람의 수준이 좀 그렇다면 저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게끔 도와주는 온통 몸짓이 그것이죠.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인생에. 그래서 나는 다르다라는 그 우월함 또는 이것이 안 되면 열등감으로 분명히 때로 떨어지게 되죠. 이 우월감과 열등감 이것이 정말 해결돼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 그리스도인들로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됨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보아주지를 못하는 습성이 남아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막 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흡족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친절과 사랑 베품에도 내가 그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 없죠. 예수 믿고서도 우리는 내면의 증상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차별의 본질은 우리 이 환경에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얼마든지 싸움도 불사하고 형제 자매를 깨워버릴 수 있는 지경까지 우리 모두는 갈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군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 카톨릭과 개신교가 30년 동안이나 피터지게 싸웠던 그 전쟁의 역사들, 또는 KKK단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는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더 악한 죄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환경에 있어서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게 맞으니까 그 자기의 숨겨져 있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것이 민족의 이름으로 자행될 때는 정말 어떤 것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잔인한 일을 벌리는 것이 민족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행동들입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자행하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성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만으로 성찰하고 회개하고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맞추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동참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일을 해가면서 자신을 여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여는 훈련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도 열고 나의 에너지도 열고 나의 지갑도 열고 이렇게 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할 때, 또 같이 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그래도 너보다 좀 낫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온다 이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런 나눔의 삶, 또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공동체적인 삶에서 나를 여는 그런 훈련을 하는 삶 속에서는 오히려 진정한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강해지지, 강렬해지지,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한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틀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10월에 있을 이제 수양회를 앞두고, 이제 요즘 굉장히 날씨가 무덥지 않습니까? 무더운 날씨인데도 형제 7명이 한 차에 타고 몸을 부딪히면서 가서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뭐 가자마자 뭐 이것저것 우리 상의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수양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만족할 만한 그런 수양회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자 이렇게 함께 하면 자기 시간 열고 자기 에너지를 열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차별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체적인 관심과 발전에, 성장에 더욱더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유업을 얻는, 그 상속받는 길은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다양하고 많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목양의 전선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양보할 수 없다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유업을 풍성하게 이어가는 삶을 살도록 성경으로 권면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중후반부로 이제 넘어가면서 유업을 잇는 길에 대한 뚜렷한 영적 안내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시기 원했던 그런 유업의 복된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유업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그 유업의 꾸러미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정말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고민하는 가운데 함께 이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